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을 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족속들과 통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신 사실에서도 미리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과의 통혼을 금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악한 풍습을 본받게 될 것을 우려하신 까닭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한 상황도 가나안으로 들어갈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 이방의 악한 풍습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즉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였는데 이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영적 타락과 침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1,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상태를 에스라에게 보고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섞이게 하였는데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진 에스라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본국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귀환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타락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으니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큰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련이 언제 닥쳤는가 하면 본문 1절은 2일 후에라고 하였습니다. 2일 후에란 바벨론으로부터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시련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큰 호의를 입고 귀환하여 그 기쁨과 성전 재건의 소망으로 찬송을 부른 후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황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상심하여 주저앉기를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그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서럽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죄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또다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조국의 패망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온 지 80년이 지나고 얼마 전에 2차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며 아직도 이방 땅에는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그들의 선조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방백들의 보고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게 앉아있는 에스라에게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모여오더라고 하였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렵게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포로 생활까지 겪은 사람들이 이렇듯이 엄청난 배신을 하다니 될 말이냐고 분개하여 나에게 모여들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그대로 넋을 잃고 있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대부분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실상은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완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일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연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죄를 경계했지만 선조들의 죄를 답습하며 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연단을 받아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늘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죄에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 다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5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종일 통회하던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린 도고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서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말하면서 유다 백성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27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범죄한 유다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죄인으로 포함시켜 말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나안 정복 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하였던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타락하고 죄를 범한 사람만 잡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의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임을 알았기에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앞서 그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기는 했어도 직접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는 불완전한 중보자였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아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 개개인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축복도 고난도 함께 받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비록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도들 가운데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아파하며 함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룬 교회 성도들은 우리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에스라처럼 교회 공동체 고난을 나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며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위해 애통하며 회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